예, 오늘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는 신정시의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정시의 묶음이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간에 살펴봤던 시편 95편이 선민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을 촉구하였다라면 어제 시편 96편에서는 열반과 만민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 시편에서는 의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제시하였고, 시편 96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 하나님의 공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찬양을 드렸다면 오늘 시편에서는 절대 의와 공평으로 전 우주를 판단하시는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와 저작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의하면 이것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추측합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온 세상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의로우심과 이 초월적인 능력을 전하면서 모든 신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시인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민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인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본 시편의 서두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해서 시인은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는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물론 여전히 아직 예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질서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차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아 다스리던 악한 권세는 물론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바로 이 사실이 온 세상에 미칠 너무도 크고 귀한 사실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땅과 섬이라는 그런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휴법의 표현입니다. 제휴법이란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사물의 전체를 표현할 때 제휴법을 사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때이 떡이 바로 제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실질적인 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또 집도, 또 우리가 먹는,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 삶에 유익하게 주는 모든 기쁨도 다이떡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섬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건강한 정체성을 지닌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바른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과 돈과 권력과 또 쾌락과 온통 세속적인 관심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흐름에 따라서 삶이 혹시 좌지우지 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국가적인 재난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시는 신정의 의미,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퇴색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애굽왕 바로가 있었고요. 또 블레셋의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들을 다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수치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조각된 우상은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유한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여서 그 허무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조각한 우상들이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위에 쌓아올린 모든 업적과 명예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만이 그 진리만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세상적인 관심과 걱정들의 대상들을 내려놓고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로서 본래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땅의 통치자이시며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고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신앙인들의 삶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 이 장차 이루어질 말씀과 어긋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작금의 지구촌의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실제적인 통치 안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밝혀진 정보와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해 수준 안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또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조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국가적인 통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오히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하지만 믿음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범죄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함으로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잘못, 물론 어떤 뭐 신천지와 같이 악한 이 이단들의 이 상황들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역할들. 너무나 많은 정보 가운데서 막 여기에 정보에 쫓겨다니고 저기에 정보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조를 잘 감당하며 회개하며 통회함으로 나라를 회복해야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셔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운명과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제를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